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1절로 20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남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합니다. 3년 지납니다. 다윗은 압살롬 걱정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이가 있으니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다윗을 위로하거나 또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더욱더 공고히 할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용서와 그의 기유한을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해 보는 요압의 모습을 또한 실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생각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이후에 차기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 요압은 분명히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속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어집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의 이 귀한 그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요압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압살롬 귀한 계획, 요압에 따른 그 귀한 계획의 시작은 요압은 드고아에 사는 여인 하나를 통해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슬기로운 여인이라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스가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신속한 여인을 말합니다. 눈치 있게 자신의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하여 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다윗 앞에 나아가도록 요압이 지시합니다. 그녀가 상중에 있는 여인처럼 꾸미라 하고 어떠한 말을 해 줘야 할지에 대해 요압이 일일이 다 지시하였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과부로 있는 이들이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다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서로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 말합니다. 문제는 이 동생을 죽인 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형을 처벌해야 한다. 주변에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왕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녀는 다윗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여인은 남은 형마저 죽고 나면 자신의 가정에 대를 이을 사람이 분명히 끊기게 되어질 텐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는데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형은 율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의 그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상황 또 내 마음이 그들의 주장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다윗 앞에 여인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의 큰아들 내가 보호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이 여인에게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오늘 아마도 다윗과 이 여인의 대화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화의 숨겨진 목적 11절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실 자신이 이러한 부탁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도망한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그녀가 꺼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다윗 당신이 바로 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압살롬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일들이 너무 좋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또한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이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하는데 유독 다윗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 다윗의 처사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압살롬을 그렇게 외국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정인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자신이 말한 상황처럼 압살롬이 혹여라도 다윗의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서 외국에서 혹시라도 죽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그녀가 말합니까? 사람에게 필시 죽음이라는 것은 예정되어져 있는 한정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정된 존재,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을 늘 용서하여 주시고 유한한 인생 뺏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인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그 압살롬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할지를 매우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분명한 뜻은 내포하고 전달하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녀의 말의 그 재간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여인은 다윗에 대해 지극히 귀하고 능력 있는 자로 또 다윗을 그리 높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다윗이 나의 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능력을 소유했음을 알고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능력을 또 높여주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숨겨진 이유는 압살롬에 대한 용서 또한 그의 귀환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너무 주제넘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를 또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말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죠. 얼핏 들어보면 이 여인의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말은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린 말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그녀의 말과 여러 가지의 그녀의 어떤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 상황들을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의 말들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 그녀의 말은 분명히 영적 균형을 잃은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고 있지만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만 그녀는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지금 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당사자 압살롬 자신의 죄와 그 행함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그의 죄값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 도망한 것입니다. 그의 그 과정 가운데 무엇 하나 부끄럽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인 적 없었던 것이 압살롬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논에 대한 살인 여러분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형을 살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그때 내가 갚으리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복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서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자신의 그 복수심에 불탄 그 압살롬은 2년의 준비를 거쳐 암논을 철저하게 복수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값에 대하여 분명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자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의 말 분명하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요압에 의해 심기워진 그러한 말이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윗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뒤에 요압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정곡이 찔린 그 여인이 그대로 자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가 있는 여인 이 지점에서 도리어 거짓말하여서 다윗의 분노를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다 그녀가 실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자백으로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이 여인의 그 시작점에는 요압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분명히 심기워진 이 여인의 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말한 것들은 결국 본질적으로 오염된 그러한 간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요압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먹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잘 들리는 말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요압입니다. 요압은 담대히 이 이야기를 다윗 앞에서 하지 못하고 한 여인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을 시켜서 그는 그 말을 전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압의 계산과 상황적인 판단에 따라서는 압살롬이 돌아오면 압살롬이 당연히 왕이 될 거라 그는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들을 진행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요압은 그 지점을 분명히 잊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압살롬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려와서 그를 용서해 주기에도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 그 상태로 3년을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징계받아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설계의 요소로서 이 지금 상황들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의도, 드고아 여인의 말, 다윗의 부분적인 용납까지 모두 이 일련의 상황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이 당한 그 수치의 모습들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므로 밧세바 간음 사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취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운행하시고 계시는 상황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다윗을 향한 이 압살롬에 대한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균형을 잃은,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하는 오류를 갖고 있음이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이해에 맞춰 하나님께 있는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중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품성들 중에 우리는 우리의 좋아하는 부분들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에 맞추어 하나님을 재단하여 그렇게 모셔드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적인 이해는 도리어 믿음과 신앙의 연차와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을 천부인양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에 맞추어 대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신앙의 연차 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있는 믿음의 모습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쓰리고 아픈 하나님의 품성들마저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그러한 시점의 전환들이 믿음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고와 여인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믿음으로 묵상하여 보면 그녀의 말은 영적인 균형을 잃은 말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공의 말하고 있지 아니하며 회개와 자복함, 통회함에 대하여서는 말하고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균형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주의 공의를 생각하며 염두에 두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라도 나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나를 어찌 바라보실까에 대한 믿음의 시선의 그 전환들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제단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어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생업들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는 듯 하였으나 다시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로 다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때에도 믿음 있는 우리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정 사람의 손을 떠난 일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 세대, 이 시대를 위하여 다시금 기도할 수 있으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